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칩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기 전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다고 이렇게 높여주고 대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3장 읽을 때 이사야 3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소년이나 아이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이런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그릇이 안 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늘 이사야 32장 6절로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3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는 양식을 줘야 되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고 악한 지도자는 오히려 굶주린 사람의 속을 비게 하는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빼앗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빼앗는,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 아래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더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높여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악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에 큰 비가 와서 여러 지역에 홍수가 났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어느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홍수 피해 없을 거다 이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홍수는 4대강 유역에 나는 것이 아니고 지류, 도시마천 이런 게 문제라고 그때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이 강을 6m나 준설해도 시간 지나면 다시 다 흙이 쓸려와서 아무 소용없는 거다 여러 가지로 주장했지만, 여하튼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을 강행했어요. 4대강 살리기 했지만 사실 그 뒤에 강을 둘러싼 생태계는 다 망가졌고 수십조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요즘 그 보 관리하려고 그러면 수천억씩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준비되지 않은 오히려 악한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광훈 씨와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벌인 일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라고 제가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분은 목사 면직이 된 분이에요.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면직되고 제명이 되고 이렇게 공고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이미. 예. 그런데 이분 이제 한번 목사였다고 계속 목사고 또 이분이 나가가지고 다른 교단을 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을 들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사실 정광훈 씨 같은 분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도 옛날에 그분 강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주제가 성령의 나타남이었어요. 성령의 나타남. 이분의 지론인즉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목회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개척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목회를 잘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좀 부끄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는 교회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키워낼 수 있을까? 이분은 아주 입담이 좋았어요. 하여튼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목회 잘할 수 있다. 이 종교적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적 탐욕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신앙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신앙을 마치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는 마스터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 더러 있어요. 이 정광훈 씨와 직접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전단 사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부부 갈등, 의처증, 의부증, 동생의 내질환, 기타 등등, 중풍, 간질, 뭐 우울, 심지어 남성 발기부전, 여성 오르가즘, 신종 코로나 이런 거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 뭐 치유센터에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누가 저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가끔씩 무슨 기도원 집회 광고 보면 사실 뭐 그 집회 와서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들 꽤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자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 정도로 전락시키는 그런 일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라는 거는요 계속 자라요.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민주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정광훈 씨가 정치판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보수적인 세력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좀 이 극우적인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 이 행동대장 역할 했던 분이 정광훈 씨였어요. 기독당, 기독사랑 실천당, 기독자유당, 기독자유민주당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책 펴고 그런 정당 만들었을 때 사실 이름만 되면 아는 많은 목회자들, 유명한 큰 교회 목회자들이 정광훈 씨 지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 선거할 때 기독사랑실천당, 기독자유당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비례대표 하면 사실상 많은 교회들이 기독당 찍어야 된다고, 기독교 정당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보내야 된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몰상식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힘을 형성해서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제일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이 기독교 정당 하는 분들이 이런 정책을 폈어요. 자기네 기독당 찍으면 교회 은행 이자 2% 내려간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는 은행 이자 2%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저런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금융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교회에 2% 은행 이자 주면, 교회 아닌 다른 데는 그러면 몇 퍼센트를 줍니까? 교회 2% 주고 그러면 불교나 뭐 다른 절집에 은행 대출해 줄 때는 뭐 10% 20%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그 사람의 종교와 신앙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의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정치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유리하게 하고 불교 정치인이라고 해서 불교에 유리하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라는 거는요, 종교적 배경, 지역적 배경과 상관없이 아주 공평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 것이지, 기독당 하면 교회나 목회자에게 은행 이자 2%의 돈 빌려준다. 이것이 어떻게 정당의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런 거를 좋다고 지지할 수 있겠어요? 저거는 몰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정책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지지한 것이 교회였다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꿰뚫는 것은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한때 이명박 대통령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저분이 앞장서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선거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 지워버린다 이런 소리 하면서 다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이 보수적인 정치꾼들이 이 권력에 대한 탐욕에 매인 정광훈 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 정광훈 씨는 그걸 상당히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부흥사였고 무슨 교회 성장 세미나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라 키워준 거죠. 키워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키워줬을 때 사실 모든 보수적 세력 안에 숨어있는 기본적인 동기가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다른 어떤 정책을 이렇게 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는 정치인을 뽑으려고 합니다.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 더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더 풍요롭고 더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거를 추구하는 여러분, 이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이 문제입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욕망에 매여 있으면 정말 위기가 무엇인지, 정말 위험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니와 여기에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 궁전 이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벨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언덕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 동네를 뭐 꽃밭정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그런데 그 언덕에 망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망대는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데 다 무너져요.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집, 궁전,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아무도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예루살렘의 안일한 여자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는 여자들은 1년 남짓 지나면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닥칠 텐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1년만 지나도 당장 포도원에서 수확할 열매가 없어질 겁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왜 좋은 밭을 인하여 가슴을 칩니까? 왜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칩니까? 좋은 밭인데 소출이 없어요. 평소에는 열매를 많이 맺었던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소출을 거두고 이렇게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는 것은 노예가 되어 끌려갈 때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의 모습입니다.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초상이 나서 통곡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나서 뭔가 열매를 거두고 소출을 거두어서 삶을 즐겨야 될 때 오히려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초상집에서 우는 것처럼 통곡하는 신세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그 위기를 볼 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시대도 우리 삶이 허물어지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 시대에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방역당국에서 예배당에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교회 탄압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무슨 뭐 계곡이나 이런 저수지 같은 데 가면 수영금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수영금지 붙였다고 우리를 탄압하는 것입니까? 아니고 거기 저수지나 그런 계곡에 들어가서 수영하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으니까 많이 한 데 모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교회 예배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면서 위험하니까 많이 모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그거를 좀 잘 들어야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점점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편하고 수월하다는 이유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은 궁녀지책일 수는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수월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는 예배당에 모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모여도 우리가 예배 드렸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그 프로그램을 시청했어 예배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인 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봤더니 교회에 이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의관을 정제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화장할 거 다 하고 머리 다 감고 의관을 정제하고 온 가족들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가서 자동차에까지 가서 문을 다 열었다가 닫고 그리고 집에 다시 올라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집에서 예배 드리니 뭐 이렇게 아주 편안한 자세와 편안한 복장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의관을 정제하고 정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처럼 나갔다 와서 다시 올라와서 앉아서 일어났다 앉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안내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친절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그저 편안하게 드리고 마는 것이 예배냐?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되는 그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모일 수 없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 교회가 쓸모가 있는지 신앙이 쓸모가 있는지 질문해야 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병든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가 뚜렷하게 폭로되고 있는 거죠. 뉴스에 계속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사실 좀 창피할 지경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본래 목사님은 아주 귀한 분이고 존경해야 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온갖 욕을 다 들어먹는 그런 신분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저 종교라기보다는 이것이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자녀들과 좀 충분히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상,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다섯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상의 근본적인 다섯 가지 질문은 초월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악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사람은 왜 함께 더불어 사느냐. 이것이 모든 사상, 모든 종교가 다루는 근본적인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불교의 답이 다르고요. 세속 사상의 답이 다릅니다. 복음이 주는 답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녀들과 깊이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인 줄 잘 가르쳐주고 잘 이야기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도록 그렇게 길러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을 그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로 예배 참석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대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다루면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은 점점 더 깊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생태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이사야 24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죄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땅을 깨뜨리고 우리 삶의 터전을 허물어뜨리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생태계의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나요? 이것이 인간의 탐욕 때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의 탐욕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요롭게 살려고 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고 너무 많은 것을 먹어요. 그러니 이 생태계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막 홍수가 날 정도인데 장마잖아요, 장마. 그런데요, 이 장마가 예년의 장마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장마가 아니고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구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대기의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구에서 이게 이제 물순환, 지구는 70%가 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의 70%가 물인데 이 물순환에 따라서 날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뭐 계절이 어떠냐에 따라서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이 다 좌우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저런 기본적인 이 생태계의 질서, 이 대기의 순환 흐름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이 처서잖아요. 이제 찬바람 불어와야 될 때거든요. 태풍은 여름에 오는 거예요. 가을 태풍 드물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태풍이 철이 없어요. 여름에 장마인데 요즘은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기간도요, 예년과 달라요. 여름이 덥지만 계속 폭염주의보가 내릴 만큼 이렇게 뜨거운 때는 예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우리 대기가, 이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 물순환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 오고, 와도 너무 많이 오고,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원래처럼 우리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데 유럽은 오히려 가물 정도로 너무 폭염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무슨 호주는 몇 달 전에 그렇게 큰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땅 덩어리보다 넓은 땅이 다 불타버렸다 그러거든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들었더니요, 이 미국 서부 지역에는 이 사진이 제가 가져왔는데 하루에 만 번 번개가 쳤대요. 하루에 만 번. 만 번 번개가 치니까 오히려 그 번개 때문에 더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서부 지역에 엄청난 화재가 엊그제 있었던 일. 여러분, 그러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재난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는 메뚜기 떼가 겹쳐가지고 이 숲이나 양식을 다 먹어치우니, 여러분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홍수 나고 가뭄이고 막 이 메뚜기 때 뒤덮고 이러니 이제 곧 정말 식량난이 일어날 수 있는, 식량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 환경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30년 후에는 이 지구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그래서 좀 상당히 이렇게 좀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하여튼 이 삶을 좀 더 절제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고쳐내지 않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1900년대는 지구에서 사람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면적이 14%였다 그럽니다. 1900년대 지구 땅덩어리에서 사람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면적이 14%인데 지금은 77%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면적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물론 사람도 인구도 늘어나서 늘어났지만 이를테면 숲을 다 밀어버리고 사람이 먹기 위한 설탕 만들려고 사탕수수를 심거나 커피를 심거나 들판을 다 밀어버리고 어떤 소를 키우거나 짐승을 키우거나 왜냐하면 고기를 점점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고기 먹기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삼시세끼를 다 고기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 고기를 다 어떻게 생산해내겠습니까? 그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닭을 키우는데 그런 짐승이 뿜어내는 가스, 우리만 빵귀 끼는 게 아니고 소도 빵귀 끼고 트림하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메탄 가스가 이 지구 온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거를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 생활이 지구 환경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우리 세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소박하고 좀 더 절제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편안한 데 살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살은 찌기 싫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 욕망 우리 안에 작용하는 욕망 때문에 삶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에 매인 삶 때문에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14%에 살던 사람이 77%를 차지하고 사니까 이제 이 사람과 야생세계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야생세계에 있던 동물들에나 있던 병이 사람에게까지 옮겨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무서운 전염병이 계속 생기는데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과 동물 사이의, 사람과 야생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 그러거든요. 삶을 좀 더 축소시키고 삶의 수준을 조금 낮추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심을 좀 포기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 시대가 허물어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전에다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거든요.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 신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까?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욕망에 매여서 탐욕을 대여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해결책은요 새로운 일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새로운 일꾼,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새로운 일꾼은 탐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일꾼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결과이죠. 타락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몰랐어요.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다 자기 욕망을 종노릇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일꾼은 자기 욕망을 종노릇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선명하지 않은데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표현을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정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민원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않으리라. 조급히 결제하지 아니하고 실정을 살피며 민의를 대변하는 혀가 더듬거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연약한 사람들의 형편을 충분히 살피고 연약한 사람들의 호소,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연약한 사람을 잘 끌어안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욕망에 매인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준다고 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요. 그러니 악한 사람이 행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욕망을 채워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가련하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가련하고 연약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따뜻한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디서나 광풍이 불어오고 폭우가 밀려오고 인생이 정말 마른 땅을 헤매는 것처럼 비참할 때도 있고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곤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광풍이 밀려와도 피할 곳이 있다면,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여러분 그 비를 가리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도 냇물이 흐르면 괜찮은 거죠. 지치고 피곤할 때 피난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이 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곤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비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더 큰 욕심, 여러분 욕심을 품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광풍에, 폭우에, 마른 땅에, 곤비한 삶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뀌는 거죠. 무엇을 계기로 그렇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어디서 화평이 있고 어디에 안전함이 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결과, 열매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평안과 안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면 더 안전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면 더 평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툽니다. 자기 꿈이 이루어지면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인 거죠. 채워지지 않은 욕심 때문에 애타해하면서 더 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이 아니고, 연약하고 가련한 사람을 품어내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손을 잡아주고 흐르는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그 공의와 정의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삶의 열매가, 그 삶의 열매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뭐가 존귀한 일일까요? 가련하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존귀한 일입니다.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주는 것인 줄 알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것이 존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 30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며칠 전에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의 타락한 지도자들은 도망을 갔어요.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하니까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있었거든요. 남은 자인 거죠. 이 사람들은 아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0장 18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는 인생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꾼을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으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새 마음 주세요. 욕망을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는 그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날에 대한 소망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탐욕에 매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